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8장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8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단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가 남아있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쫓아내는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일이 성취가 된 것인데 그 이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 보면 뜻밖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서 다윗이 주변 나라 민족을 정복하는 제국을 이루고 황제로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기까지가 8장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소달락이 9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9장부터 12장은 다윗이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통치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거리들이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9장과 10장이에요. 여기는 국내 정치, 국외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11장과 12장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윗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죠. 그리고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었던 남아있던 아들이죠. 므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아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저는 절뚝발이가 된 사람이었죠. 이 절뚝발이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울 집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것은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왕자처럼 대우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이 사울 집안과 관련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묘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사울 집안과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유다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북쪽에 세워졌던 이스보셋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사울의 자손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직면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황제의 지위를 얻게 된 다음에도 국내 통치와 관련해서는 사울 왕가와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징그럽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런 걸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사울왕 때문에 아주 미칠 노릇이었죠. 고난을 많이 당했죠.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왕가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황제가 된 다음에도 사울왕가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참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연거푸 벌어질까.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고 다시는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므비보셋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든 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10장에 보면 국외 정치와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다시 처음에 전쟁에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전쟁에 승리해서 암몬 연합군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전쟁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정치도 놓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별 문제 없이 잘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여서요.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나중에는 제국을 이루고 많은 영토를 통치하게 된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다윗을 죽이려 하거나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합니다.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이게 어쩜 이렇게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해봤자 패배할 게 뻔하니까 그냥 지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황제의 지위에 올랐을 때에도 사실은 그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참 객관적인 상황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자기가 도망 다닐 때 도망자로 광야 생활할 때 만났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는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황제가 된 이후에 나라가 국력을 많이 신장하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했는가? 성공적인 통치를 했는데 국내와 국외를 나누어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그것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11장과 12장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11장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장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아 다윗이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만 동시에 시점과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언제 이 죄를 범했느냐? 다윗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을 때 이 죄를 범한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남부를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그 은혜를 허물어뜨리게 될까? 어떤 것이 다윗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들까?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악입니다. 다윗이 그때 죄를 범하고요.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을 만나게 되고 다윗도 힘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를 쭉 생각해보면 여지껏 잘 버텨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경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이 평생 살면서 범한 제일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돈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남부를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죠. 그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쫓겨나는 지경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자를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금했던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1장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차라리 목동으로 평생 살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으면 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변에 있던 자기 이웃의 아내를 범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으면 누군가를 살해했을까요? 참 이게 우리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제가 살면서 평생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면 정말 이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공하고 살인이나 간음을 행하느니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소소한 죄는 지을 망정 큰 죄는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가끔씩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 크게 쓰임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살인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다윗이 황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죄를 저지를 생각을 과연 했을까? 참 이게 무서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12장에 가면 이 죄악과 관련해서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정확하게 찝어주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 비유 중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뭐 비록 자발적으로 회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도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인 12장 24절 25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암몬 지역에 있었던 딸 라바 성읍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 황제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내용이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한 두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잘 알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 다윗은 삶을 살면서 줄기차게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시 고난을 당하던 광야 도피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많았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다 결국엔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불신앙을 선택한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왕이 되었죠.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선택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 마지막 네 번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안에 이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살기도 하고 형통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형통함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살기도 하고 물론 기간이나 정도를 놓고 보면 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훨씬 길었고요. 형통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면 고난 속에서 불신앙 선택하기도 하고 형통함 가운데서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형통할 때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다 거두어가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씩 동료 목사님들이랑 또 성도들이랑 또 아이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최저선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큰 죄 짓지 않고 동네 교회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게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지내다가 내 먼저 주님 나라 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사소한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큰 종류의 죄는 짓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늘 갖고 있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는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령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날짜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내가 정말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듯 솔로몬을 주시듯 또 다른 전쟁의 승리를 주시듯 우리 삶에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는지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언제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힘이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형통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시험 가운데 건져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부를 곳 없는 사람도, 여지껏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왔던 사람도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들도 이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또한 형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